웬만하면 할로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F1을 본 최재원입니다.
오.
아직 TV로.
그랬겠지.
네네, TV로.
네. 즐거운 관람 되셨나요?
아, 네. 이번 시즌이 굉장히 좀 지금 독특해요. 이게 지금 되게 역사가 오래된 스포츠인데 제일 최다 우승 팀이 페라리예요. 제일 역사 오래되고 제일 처음부터 있었고. 근데 이 거의 지난 한 10년간 그 메르세디스가 이제 완전 도미네이트 했어요. 한 8년 연속으로 우승을 한 거야, 메르세디스가. 근데 2021년부터 바뀌어가지고 레드불이랑 그 거기에 드라이버 베스타펜이라는 드라이버가 2021년에 이게 드라이버 챔피언십이 있고 그 컨스트럭터라고 팀 챔피언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근데 2021년에는 메르세디스가 이기긴 했는데 베스타펜이 드라이버는 베스타펜이 이긴 거야. 해밀턴이랑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근데 그 이후로 레드불이 지금 다 도미네이트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도미네이트를 해가지고 레드불이라는 팀이 지금까지 12경기인가 했는데 다 이겼어요. 이때까지 한 경기를 모두 다. 근데 이런 적은 거의 없어서 약간 되게 재미없다 이런 반응이 되게 많은데 오늘 오랜만에 페라리가 그 순위 결정전이 있는데 시합하기 전에 그리드에서 몇 번째 순서로 시작하냐? 거기서 오랜만에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시작하게 돼가지고 내일 경기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많이 돼.
이렇게 잘 정리된 내용으로 또박또박 재원이가 우리에게 런다운을 설명을 해준 거는 정말 오랜만이다. 너무 놀랐다.
사실
천직인 것 같은데?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너무 길어질까 봐 약간 줄였어.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잘 모르는 것일수록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
그치. 너무 알 때 고민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아는 게 이 정도야.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아는 것이 함정이다. 아는 것이 짐이다.
네. 아, 그만. 설명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오랜만에. 네.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네네.
게다가 눈을 이렇게 초롱초롱 빛내면서 말을 하더라고.
동생 남편 제부도 F1 좋아하고 동생도 요새 본다고 하는데 오면은 같이 그 얘기 하면 좋을 것 같다. 만나서.
그래요?
동지들이 있구만.
어떤 팀을 응원하는지 알고 있나?
알아오겠습니다. 오늘 만나니까요. 네.
지금 F1 트랙에 나가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네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네. 김겐적 캐스터.
아, 저부터 인사할까요, 그러면? 나온 김에. 네, 안녕하세요. 저기는, 영국 윈블던 중계석에 앉아있는 겐저입니다. 네. 윈블던이고 테니스고 영국에서 열린다는 것까지밖에 몰라요. 그 이상은 모르는데, 오늘 좀 이따가 결혼식 가야 돼가지고 옷을 미리 입었거든요. 바로 출발해야 돼서. 근데 오늘 심지어 사진 찍어야 돼가지고 사진기도 여기 있어서 이게 사진기에 정장에 이 헤드폰도 지금 이어폰이 배터리 꺼져가지고 헤드셋도 써가지고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앉아있습니다.
아무튼 수트 너무 멋있다. 겐조 그냥 진짜. 맨날 수트 입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수트를 저번에 고민했잖아. 우리가 같이 베이비 핑크를 살 것인가 하다가 결국에 베이비 블루를 샀는데 그 수트는 사실 정장이 아니고 조금 캐주얼 수트고 약간 유니섹스한 약간 젠더리스한 수트예요. 뭐냐면 이렇게 남자 수트처럼 허리가 들어가거나 이런 게 별로 없고 박시하고 바지도 약간 하랑하랑한 거 있잖아. 여자들이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수트라서 오늘은 친척 제일 가까운 친척들에 모이는 자리라 가지고 좀 그 게다가 내가 사진 찍어야 되니까 너무 튀기가 그래갖고 사실 긴 고민 끝에 어제 이 위아래를 샀습니다.
아, 그렇게 새로 보는 거 같더라. 근저가 저러 저 정도의 수트를 입은 걸 한 네 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그렇게 항상 입고 다니면 좋겠다.
다 다른 수트야 심지어 재원이 본 나의 모습이 다 다른
근데 수트야. 근데 그게 진짜 그 베이지 수트도 진짜 예쁘고 베이지색 수트가 있는데 그것도 진짜 예쁘고 그 까만 수트 제일 점잖은 그 수트도 진짜 잘 어울리고 그, 이것도 예쁘고
사실은 여름 하나 여름 하나 겨울 하나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몸무게가 바뀌어가지고 겨울 하나 말고는 수트들이 다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워하다가 그냥 아쉬워해봤자 왜냐면 수트를 걸어놓고 보기만 하면서 아쉽다 이러고 2년이 지났거든 이미 진작부터 안 맞았어가지고 제대로 된 여름 수트가 그래서 그냥 뭐 어쩌겠어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그래도 이거 마시모 두티에서 샀는데 내가 한 2주 전에도 가서 보고 왜냐면 계속 주마다 결혼식이 있는 거야 9월에 그래서 그때 보고 괜찮은데 아 좀 이만큼 돈을 쓰기는 좀 아깝다 생각해가지고 저번 주에 있었던 결혼식에는 수트를 안 입고 그냥 이마트에서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이마트에서 산 4만원짜리 블레이저랑 그거랑 색깔만 맞는 트라우저랑 셔츠도 아니고 폴로 색깔 까만색 그냥 남색으로 그냥 다 색깔만 맞춘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괜찮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 갔는데 좀 구두도 안 어울리고 그래서 좀 확실하게 이렇게 입는 걸 좀 하고 싶은데 싶어갖고 2주 뒤인 어제 갔는데 그 이 셋업이 거의 50% 세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 것도 한 세트 문제... 좀 사놓을래? 가서 다시 돌아가서
여의도 5점이 세일하는 품목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지가 내 사이즈가 다 나간 거야. 그래서 내 사이즈보다 두 사이즈나 작은 바지를 샀어. 근데 입어봤을 때 이제 내가 체형이 하체가 내가 이제 하체가 좀 이렇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슬림한 수트를 사면 허리를 아무리 늘려도 종아리나 이런 데가 낀단 말이야. 근데 이 바지가 딱 허리도 잘 맞고 허벅지도 잘 맞는데 종아리가 엄청 껴. 그래서 좀 서 있으면 저 사람 종아리에 쥐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기가 툭 튀어나와 있어서 아 진짜 다른 지점엔 없나까지 고민한 끝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샀어. 다른 게 너무 가격이나 나머지 부분이 너무 괜찮아서 그래서 입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렇게 뭐 막 스쿼트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샀고 오는 길에 검색을 해가지고 바지 통 늘리는 법 그걸 검색을 해서 찾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지를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적십니다. 적시면서 섬유 유연제하고 헤어 린스를 넣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성분이 섬유를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담가놓고 있으면 이 섬유가 조금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한 다음에 물을 짜고 막 늘리는 거야. 손으로 늘어야 되는 부분을.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 건조 시키면은 그 부분이 실제로 늘어나. 그래서 그 바디통을 폼롤러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막 늘리고 손으로 막 늘리고 근데 이게 리넨이라서 100% 리넨은 안 늘어나잖아 잘 그래서 최대한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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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제 걸어놓고 잤는데 오늘 딱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종아리 너무 편하고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요.
해내셨군요.
네. 근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지 밑단도 어제 손바느질로 줄였고요.
세상에.
팔도 줄였어요. 팔을 줄여서 지금 그래서 단추로부터 거리가 원래 한 1인치는 나와야 되는데 요만큼 짧아졌어 지금. 그래서 손으로 다 손바느질로 해서 이만큼씩 지금 덜어냈습니다.
그걸 잘라서 안으로 다시 바느질 했다고? 와.
밑단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소매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고생을 좀 하고, 그 자세히 보면 좀 티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자세히 안 보게 팔을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나중에 누가 전신 사진을 찍어서 좀 올려줘야겠다.
아, 오늘 결혼식 때, 찍히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찍어주지 않을까. 왜냐면 사진 찍는 날이라가지고, 내가 사진 찍고 있으면 그 모습이 웃겨서 동생이나 엄마나 누가 사진으로 찍지 않을까 싶어요. 공유 드릴게요.
네.
결혼식에 갈 준비를 마친 견저입니다.
동시에 스포츠 캐스팅도 이제 그쵸? 하고 계시고, 오늘 바쁜 네. 날이고요.
아, 바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에 좀 더 푹 잘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호영이에요.
뭘 알아낸 거지?
시간을 늘리는 방법? 바지통처럼 시간을 섬유유연제에 넣어서.
섬유유연제로 하나요? 네. 시간을 섬유유연제로 늘릴 수 있다면.
아, 시간은 섬유유연제로 안 되고요. 식초를 쓰셔야 됩니다.
아, 식초. 구연산도 되나요?
네, 구연산.
아, 구연산까지는 네, 허용되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 무슨 방법이냐면, 아, 진짜 바보 같은데, 이 블라인드가 있잖아. 블라인드를 나는 그동안 항상 그,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서 하고 있었는데.
뭔지 알아.
뭔지 알겠지?
근데, 뭔지 알아.
뭐지?
그게 블라인드가 그 방 안쪽으로 햇빛을 내리쬐게 그렇지, 만드는 각도인 그렇지. 거야. 그래서 내가 침대가 창문 옆에 있는데, 그래서 항상 내가 해가 뜨면은, 아, 눈부셔 이러면서 그때 한번 어쨌든 깨게 되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블라인드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올리면 되는 거더라고.
맞아. 블라인드 처음 써보셨군요.
네.
재원 알고 있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알고 있었어? 이거 다들 알고 있어?
재원도 알고 있었으면은 진짜 호영의 소외인데.
진짜 너 좀 이상한 거야. 나도 아는데.
재원도 안 돼.
내가 있잖아. 그동안에 살던 집에서는 사실.
근데 나도 처음 발견했을 때 호영과 비슷한 반응이었어.
더한 반응이었겠지. 당신은 엄청난 유레카를 외치면서 길거리로 뛰어 나왔겠지.
아니라고 못 하겠어.
근데 그동안 살던 집에서 내가 커튼도 없고 그냥 블라인드도 없고 생 그치. 윈도우로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겐저가 인테리어를 해주면서 블라인드를 골라줬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런 문명화된 삶을 살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 도구의 편리함을 이렇게 깨달았네요.
아. 맞아. 우리 작업실에 있는 블라인드도 같은 제품인데 그것도 작업실이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위로 올려서 아예 차단을 시켜야지 되더라고. 그래서 위로 올리는 거랑 아래로 내리는 거랑 해질녘이나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해가 위에서
되게 크더라.
맞아. 되게 커. 고양이 구생님이 또 찬조 출연을 고생, 하고 계십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되게 뭔가 뭐랄까 단어를 미안합니다. 되게 이렇게 막
새처럼
이렇게 안겼어.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약간
뭔가 품에 쏙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고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또
정확해요.
관심 없는 척하면서 또 가버리심.
요새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편이야 다들? 신선하니 질문이?
아니 아까 그 생각이 할머니 일찍 일어나 지난주 녹음할 때 할머니 일찍 일어나신다는 얘기를 할 때
8시에 주무신다고
그 생각을 그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원래는 좀 되게 일찍 일어나고 나도 한 4시? 5시에 일어나고
진짜? 맞아.
9시 정도 8시 반에서 9시 정도에 자는 스케줄을 진짜 꽤
정말 80세 할머니의 삶과 똑같은 생활 패턴이었구나.
그렇구만.
좀 그랬던 것 같아. 특히 나는 원래 진짜 잠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진짜 기억나는 게 항상 그 잠으로 뭔가 그 룰 몇 시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거나 아니면 12시까지 깨 있어야 되는데 난 맨날 9시에 자는 거야. 그래서 잠에 대한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고 그때까지는 진짜 잠이 왔고 근데 대학 가서부터는 갑자기 점점 잠을 못 자면서 점점 늦어지다가 대학원까지도 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랬는데 최근 지금 대학원 졸업한 이후부터는 점점 빨라지더니 뭐 7시가 6시 되고 6시가 5시 되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근데 요새는 다시 좀 한 7시? 8시? 좀 늦게 일어나고
뒤로 한 바퀴 돈 거 아니야? 시간 점점 늦어지다가 2시, 새벽에 자게 되면서
2시에 일어나고 막 그랬던 거. 안 그래도 최근에 한 4시쯤에 잠깐 깼는데 밖이 진짜 깜깜한 거야. 여름인데도 그래서 이때 어떻게 일어나서 밖에 나갔지?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요새는
예전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어?
작업실에 갔어.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가면 한 5시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면 8시간 일을 해도 1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냥 되게 근데 되게 일찍 자는 거지 그러고 그래서 8시간
그럼 일하고 밥은 언제 먹었어? 4시에 일어나면?
밥은 한 배고프냐 안 고프냐에 좀 다르긴 한데 6시에서 9시 사이에 먹고 아침을 그리고 10시쯤에 간식을 먹고 그러고 1시쯤에 이제 일이 끝나면 밥을 먹고 점심 먹고
약간 저녁 같은 점심을 먹는 거구나.
근데 약간 간식 처음에는 좀 간식 두 번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이런 느낌? 나는
호영은?
나는 보통 한 12시쯤 자서 7시 좀 넘어 일어나는 것 같아.
나도 비슷해.
미안해.
12시에서 7시래. 나도 근데 한 11시, 7시 뭐 이런 정도?
나도 요새는 그 정도인 정말 것 같아. 11시, 12시, 7시. 몇 시간 자면 좀 편해? 보통 몇 시간을 자려고 해?
나는 8시 목표, 8시간이 8시간? 제일 좋지.
맞아, 8시간이 좋아.
맞아.
내가 그냥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근데 여행 가서 새벽에 깨고 보니까 그거에 되게 좋더라고. 아직 세상의 대부분은 자고 있을 때 깨어있는 거. 아주 고요하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그래서
좋아.
그걸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찍 자야 되는데 왜 세상에 많은 재밌는 일들은 밤 11시 이후에 일어나?
그게 진짜 잘못된 거야. 내 생각에 되게 불만이야 나도. 나는 진짜 지겨운 게 맨날 데이팅 앱 같은 데서 이제 게이들이 대화할 때 막 진짜 막 뭐 오늘 불금 보내시나요? 불토인가요? 근데 물어보면 짜증나 죽겠어. 무슨 불금? 나는 이미 하루를 굉장히 빡빡하게 보내고 이제 거의 잘 때가 돼서 당신과 대화를 하는 건데 뭐 어디 가시나요? 뭐 이태원 가시나요? 물어보면 짜증나. 저는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맞아. 근저는 진짜 돌아다니는 양에 비해서 정말 진짜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10시 이후로 돌아다니는 양이 진짜 현저히 적어. 내가 아는 맞아. 돌아다니는 사람의 그 보통 한 60, 40으로 돌아다니잖아. 낮 60, 밤 40 아니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아침에 일 있어가지고 막 와 주말인데 막 뭐 아침에 뭐 등산 가야 돼서 진짜 엄청 힘들게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나는 밤에 놀러 나가는 게 그래. 진짜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저녁 먹기 전에 잠깐 낮잠을 자야 이제 밤에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나가려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 내일 월요일에 내일 저녁 9시에 영종도 패러다이스 호텔에서 아트 관련된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초대를 받은 거야 친구한테. 근데 월요일 저녁 9시부터 하는 영종도 파티를 어떻게 가?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원래는 그래서 내 친구랑 같이 그 근처에 방을 잡고 왜냐면 9시 입장이라고 해도 뭐 한 11시, 12시에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주변 방을 잡고 잠깐 한 두 시간만 거기서 놀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을 휴가를 쓰든지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휴가로 하루를 뺄 만큼 그렇게 내가 꼭 가야 되는 행사는 또 아니라 가지고 깔끔하게 포기했어.
그러게 일단 파티라는 것들은 대체로 막 일찍 시작해서 뭐 9시에 시작한다고 해도 본격적인 무언가는 항상 11시 또는 자정이 넘어서 그치. 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키워들은 뭘 하고 노는 걸까?
우리가 만들어야 돼. 나이 든 키워들이 놀 수 있는.
아니,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일찍 놀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일찍 놀 수 있는 거.
근데 확실히 어두워지면, 놀고. 어두워졌을 때, 불, 일단 그 직사광선이 없어지면 사람이 약간 점점 바뀌는 그 것도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재미도 있는데 낮에는 또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러게. 아니 근데 그게 도시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한 게 나도 외국에 살 때는 좀 더 그랬거든. 뉴욕에 있을 때나 파리에 있을 때는 밤에 많이 돌아다녔어.
그랬어?
뉴욕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재원이 뉴욕에 오기 전에 더 어렸을 때 그때는 뉴욕에 밤에 혼자서도 엄청 돌아다니고 밤에 워낙 뭐 돌아간 일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많이 돌아다녔는데 일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
나도 밤
아니 그저께 강남역을 밤 12시 정도에 진짜 그 우리 2000년대 중반 후반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강남역 근처에 막 널브러져 있잖아. 그래서 그 강남역 그쪽 교보타워까지 이어진 그 거리 뒤쪽 거리 클럽 입구들 다 있는데 거기를 걷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 20대 초반 분들 정말 완벽하게 막 열심히 화장 다 하고 막 셋업 다 갖춰 입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놀까 하면서 이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는데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 이게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 거기에 있는 게. 근데 나는 이제는 너무 뭘 해야 될지가 정해진 사람인 거야. 전혀 방황하고 있지 않아. 계획이 너무 다 있어. 그래서 갈 때 이렇게 있지. 길거리에서 그냥 야 어디 갈까 막 그러지 않은지 너무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냥 밤에 이제 클럽에 갔는데 거기가 별로인 거야. 그래서 또 다른 클럽을 가야겠어. 막 이럴 때 서성이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서.
그래, 호영은 현역이야. 내가 봤을 때.
활발.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는데. 또는 이제 한 클럽에 이제 줄을 섰는데, 너무 줄이 긴 것 같다. 기다리면서도 계속 여기 말고 어디가 있을까 봐 이러면서 의논하고 이런. 참. 근데 나도 이거는 들은 거지만, 요새 무슨 헤테로 클럽들에서는 이제 그 음악 소리가 되게 크잖아?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는 뭐가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 때 이렇게 고개를 가까이 하고 여기 귀에 그 이거 그 피어싱 할 때는 트라거스라고 하나? 아무튼 귀에 좀 앞부분에 튀어나온 뼈가 있잖아. 그거를 살짝 누르고 서로에게 얘기를 한대. 그렇게 하면은 그 소음이 좀 차단되고 말 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린대.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둘은 기분이 어때?
어디를 정확히 누른다는 거야?
귀에 여기 이 뾰족 튀어나온 뼈 부분 있잖아. 이 연골을 살짝 누르면은 그러면은 주변 소리는 좀 차단이 되고.
아, 자기가 그, 본인이?
아니 그 말을 아, 그러니까 거는 사람
서로 그럼 서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서로의 귀를 눌러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어 그런 거야.
되게 뭔가 좀 가축 말이나 뭐 이런 동물한테 살 것 같은 행동이다 라는 생각. 사람들끼리 좀 별로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아, 왜냐면 당연히 시끄럽고, 그렇긴 하지. 근데, 좀 가까이 가는 건 난 좋아.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맞는, 괜찮은 사람이면은 좋아. 싫은 사람은 싫겠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재밌는 거 아닌가?
그니까요. 근데 왜 남이 내 귀를 이렇게 만져? 그게 너무 나는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 움찔할 것 같아.
움찔 정도가 아니지. 뭐 하자는 거야.
진짜.
나 어제 뭔가 그런 문화가 있대.
이런 걸로 종이컵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갑자기 문화. 이거 하실래요? 이러면서 종이컵 갑자기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전화기 놀이 그거 할 때처럼.
틱톡에 나오는 거 아니야? 클럽에서.
그렇지. 예쁘게. 아니, 내가 결혼식 가야 돼가지고, 저번 주에 결혼식 간 데가, 재원이도 갔었던 서초동 성당이었어. 근데 우리 재원이랑 나랑 동창이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세원이 결혼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정말 그 친구랑 나랑 우리 둘은 친하지만 서로의 친구가 잘 안 겹치는 친구여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보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진짜 졸업하고 처음 보는 동창들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현진이라고 결혼을 일찍 한 친구는 애를 데려왔는데 애기가 이제 9살, 8살이라서 되게 이제 듬직한 거야. 애기가 큰 거야. 그래서 같이 오랜만에 같이 인사하고 밥도 먹고 이랬는데 남자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결혼식이랑 참 독특한 관계인 것 같아. 나는 결혼식에서 진짜 늘 뭔가를 했거든. 사회를 본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통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결혼식에 대해서는 되게 내가 늘상 하고 있는 일의 일부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막상 내가 결혼하는 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현실성이나 이런 건 또 없다 보니 되게 좀 늘 이상한 기분이 든다? 근데
맞아. 결혼식에서 그저께도, 결혼 빼고 다 해봤어.
진짜 결혼 빼고 다 해봤어. 그 수준이야. 근데 뭐 저번 주에 그 친구 결혼식 갔을 때도 일단 게다가 성당인데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녔으니까 성당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일단 너무 척척척 해. 막 들어갈 때 성호도 듣고 가서 앉아서 뭐 하고 다른 일반 하객들 중에서 이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나는 다 척척하고 있잖아. 막 성가 나오면 다 부르고 막 그러니까 되게 또 그것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근데 나는 그날은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좀 부담 없으니까 좀 그냥 그런 느낌이 없이 잘 그냥 편하게 지나간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떤 게 좀 있었냐면 이제 친구들이 완전 헤테로 친구들만 있고 게다가 나랑 뭐 퀴어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지 뭐 나랑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얘기를 많이 해본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내가 그냥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남자친구들 한 5명 그리고 여자친구는 그 친구 한 명만 있었어. 근데 아들이 같이 자녀가 있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붙어 붙게 되고 이제 남자애들 그 저 결정적으로 언제 되게 웃겼냐면 이제 같이 우리 밥 먹자 해서 같이 내려가는데 남자 네 명이랑 나 여자친구 아들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7명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리가 넷셋으로 찢어져야 앉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들어가자마자 보인 자리가. 근데 딱 남자애들 넷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고 나는 이제 그 내 여자친구랑 아들이랑 같이 셋 앉아가지고 셋이서 앉았어. 그러면서 아 여기서 누가 저기 남자애들 네 명 중에는 누가 누구랑 같이 앉아야 될까를 순간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게 되게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되게 그게 웃긴 거야. 근데 이 여자친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하잖아. 가면 어디서 누가 너가 어디 앉아야지 그래야 이게 말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나뉘잖아.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고 딱 앉자마자 진짜 아들 친구랑 되게 친해졌어. 묵찌빠도 하고 되게 재밌게 놀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친해졌는데 되게 아 이게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뭐랄까 이게 돌아가는 게 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따로 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나도 그 결혼식에서 나뿐 아니라 같이 온 친구들이나 이게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이미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항상. 그래서 왜 나는 결혼식에 오면 특히 더 이렇게 뭔가 식을 위해서 움직일까? 나한테 왜 이렇게 식이 중요할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
맞아. 나는 주로 그런 이렇게 해야 잘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일에 덕을 보는 사람 쪽인 것 같다. 나도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근데 약간 뭐하니 나는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좀 아니면 눈에 안 띄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그럼 누가 나를 이렇게 착착 이렇게 여기 서세요 이렇게 해주고 있어. 그래서
세워짐 당하는구나 많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무슨 영화제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때는 나는 정말 약간 제일 쪼렙이었으니까 막 사람들 안내하고 막 이런 걸 했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러면 내 역할이 바로 그런 거를 식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거기 무슨 파티장 입구에서 내가 손님들을 안내를 하려고 서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영화제 위원장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인 거야. 그래서 막 그때 상사가 너 빨리 나오라고 거기 왜 있냐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서 어쩐지 사람들이 더 오가면서 나를 엄청 쳐다보더라고.
되게 수상하게 젊은 위원장. 웃기다.
그래서 난 진짜 그런 일머리가 진짜 없고.
재원은 어때?
나는 원래 진짜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론 그게 눈치를 살피는 거잖아.
그렇지.
눈치를 보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뭔가 이 막 일을 안 한다거나 뭔가 성실하고 잘 이렇게 약간 그런 거가 뭐라 그러지? 인컬케이트 된 것 같아. 그 어려서 주입이 돼서 약간 자동적으로 그런 행사뿐만이 되게 짜잘한 것도 막 가족끼리 있으면 진짜 뭐 일상적인 거 막 부엌에 가서 내가 뭐 손님이라도 막 진짜 뭐 숟가락 놓고 뭐 설거지 하고 뭐 이런 거부터 막 계속 뭔가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나 눈치를 살피면서 막 뭔가 도와 나는 막 근저처럼 이렇게 뭔가 나서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되게 유스풀한 그거의 컴포넌트가 되려고 되게 눈치를 많이 보는 눈치를 보고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뭘 하고 이런 성격인데 기본적으로 근데 약간 점점 그거에 좀 피곤함을 느끼고 나는 그게 내 기본 성격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편하지만 그게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 그렇지만 내 마음이 불편해도 약간 안 하려고.
그치, 그치.
점점 좀 그럴 때 그런 게 약간 느껴져. 막.
그런 게 필요해.
내 눈치 좀 그만 봐야겠다 이럴 때가 있어.
맞아. 아니 막 특히 내가 어딘가에 초청돼서 가거나 내가 뭐 손님으로 가거나 할 때 너무 내가 그래버리면 또 이게 그림이 안 나오잖아.
맞아. 맞아. 근데 약간 그 밸런스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 공손 레벨의 밸런스를 잘 못 잡겠어.
그치. 또 미국과 맞아. 한국도 다르고.
너무 다르니까 그 다르기도 하고 너무 말투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뭔가 근데 나의 원래 그 아까 말했듯이 기본 그거는 약간 극공손이란 말이야. 막 어른들이 말하면 다 듣고 뭔가 막 반박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점점 약간 살아가면서 그리고 막 이 의견에 반대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근데 뭐 서로가 공손이라는 게 막 그렇게 약간 서브미시브하게 할 필요는 없고 서로 예의는 예의를 갖추되 나는 그런 게 좀 그게 되게 불편하니까 불편해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는 극 공손하게 하는 것 같아. 나의 그 어떻게 나올 줄 모르는 걸 억누르기 위해서.
약간 극 공손할 때 어떻게 되세요,는?
아 그냥 되게 그런 거지 막 뭐 맞장구를 쳐주고 되게 적절한 맞장구와 다 그러지 않아?
그렇지 맞아.
사회생활.
그래서 재원이 이메일도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고장 나가지고.
아니야 요새는 좀 안 또 안 그러려고. 나도 요새는 좀... 그냥 막 그냥 내 생 모든 거에 뭐 막 어떤 완결된 거를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하자 이런 생각이야.
좋은 태도인 것 같아.
약간 그래.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말을 한다.
기본만 지키고. 그러니까 너무. 나를 낮추거나 필요한 거를 안 필요한 척 해가지고 맞춰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다 얘기하면서 좀 대등한 안에서 공손이나 예의도 그러니까 공손보다는 그냥 예의나 좀 다정함 아니면 좀 서로 존중 이런 걸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맞아. 그래서 예전에 회사 근처에 자주 가던 무슨 한식당이 있었는데 그곳이 가면 마음이 너무 편했던 이유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뭔가 어떤 예의를 지키되 절대 이런 뭔가 님은 손님이니까 막 내가 굽실거려야 된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했어.
아 좋지. 맞아. 그런 게 잘 돼 있는 그게 자기가 자신감과 자기 주인으로서의 딱 그게 있어야 되는 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되게 어제 간 카페에서는 되게 나한테 얘기할 때 말투는 너무 친절한데 모든 그러니까 바로 형태로 되어 있는 오픈 키친 같은 데였는데 그 분 거기 종업원인지 주인분이 너무 사람들을 보는 거를 좀 두려워하셔가지고 늘 등을 지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살짝 돌아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 되게 그것 때문에 나는 근데 눈치를 보니까 나도 같이 좀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너무 쳐다볼까 봐 저렇게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 저분이 되게 불편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 거기서 좀 성격이 거기에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게 내가 딴 사람들 지켜보고 있어 편안한 성격인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맞아. 그 역할이 맞아.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
맞아. 그리고 왜 네가 눈치 보니까 막 너도 같이 쩔쩔매는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눈치 보면 사실 그렇게 진짜 되잖아. 그래서
맞아.
막 상대방이 되게 불안해하거나 이러면 나도 막 덩달아 되게 불안해지고 그런 그치. 눈치를 좀 덜 보고 싶어. 그래서 그러지 않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러워. 약간
맞아.
그냥 항상 자기
안하무인인 사람?
안하무인인 사람 심지어 그것도 부러워. 근데 안하무인까지 안하무인이 아니고 그냥 자기 늘 자기 페이스인 사람 있잖아.
그렇지.
눈치 안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어쨌든 그런 사람.
근데 나는 이 눈치가 그렇게 뭔가 특정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마음이 쓰여서 보는 눈치 이런 것도 있고 공손해야 되는 그런 눈치도 있지만 눈치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지켜보는 좀 관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뭔가 내가 지금 내 배경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이상한데 뭔가 이걸 관장해야 될 것 같고 이 상황을 내가 잡고 있어야 될 것 같,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아. 내 행사가 아닌데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도 결혼식에 가잖아? 그러면 내가 남들이랑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렇게 안 친한 친구랑 마주치면 좀 어색해서 뒤에 멀찍이 서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멀찍이 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디 왔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전체적인 상황을 계속 파악하려고 해. 그리고 뭔가 전체적인 상황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 내가 주체 측인 것 같은 고민을 계속 해. 그걸 좀 그만하고 싶은데 나도. 그래서 그거 저번 주도 막 가서 아 여기서 뷔페로 내려가고 사진은 언제 찍고 할 텐데 그러면 동선이 어떨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지.
맞아. 너무 웃겨. 우리가 남의, 있는데 남, 그리고 혼자 뭐 누가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신경 쓰이고 그래서 남들이 버젓이 남들이 이미 신경 쓰고 있는 그런 행사장에서 내가 막 멀찍이 서서 막 잘 돌아가고 있군 막 이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스스로.
근데 그건 성향인 걸까? 근저도 그런 게 약간 자라면서 개발되었다고 생각해.
나는 많은 부분이 개발되었다고 생각해. 내가 이게 상담하면서도 어제 상담하면서도 나온 얘기이긴 한데 뭔가가 전체적인 그림이 말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 내가 엄청 집착하는 타입인 것 같거든. 근데 그게 말이 돼야 모두가 역할을 잘 하고 있어야 내가 안전하니까라는 거에서 많이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서 결혼식만 해도 내가 그냥 하객 중에 한 명이면 그러면 바쁘지 않잖아. 할 일이 없잖아. 그럼 누군가 와서 성민 결혼 언제 하니?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걸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구실이 있는 거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지금 좀 이따 갈 결혼식이 이제 사촌형 결혼식이니까 되게 직계로 그러면 뭐 겐저는 결혼을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어른들은 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야. 근데 아주 가까운 친척들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먼 친척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뭐라고 할 것인가? 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아주 먼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대충 얘기하지만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한테는 나는 한번 말할 때마다 약간 100분의 1 정도의 커밍아웃을 하려고 하거든. 약간 조금이라도 알아가세요 이런 걸 티를 내려고 하거든. 그래서 예전에도 뭐 동창회 다니는 선생님이 괜찮은 뭐 결혼은 안 하니 뭐 어떠니 하면은 선생님 친구들 여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러고 나온다든지 저에 대한 소문이 많아요 이러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맞아. 맞아. 약간 너스레가 사실 되게 약간 코핑 메커니즘처럼
맞아.
진짜 발달을 그래도 너는 너스레를 떨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 나는 너스레를 뭔가 나름대로는 나는 너스레를 떠는데 근데 나도 100번에 한 번 정도는 잘 될 때가 있어.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는 나도 코핑 메커니즘으로 나도 되게 너스레를 이게 되게 그 이렇게 차입 이렇게 내가 어댑트하기 쉬운 사실 최적의 그런 코핑 그렇지. 메커니즘이긴 하잖아. 그래서 나도 머릿속으로는 항상 그런데 한 10% 정도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스레를 떨려면 되게 약간 잘 떨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가끔 90% 정도는 약간 더 어색해지는
근데 나는 오히려 재원처럼 그러니까 나는 너무 너스레를 그쪽으로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직후에 되게 내가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아. 너무 나가가지고 너무 불필요하게 너스레를 많이 떨어가지고 아 왜 그랬지? 막 예전에 막 남자친구랑 헤어진 직후에 그 남자친구의 친구들이랑 마주쳤는데 막 아,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너무 막 어색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막 너무 꾸며낸 막 친근함을 막 부리고 막 이랬던 게 맞아. 너무 후회되는 거야.
아, 근데 나도 그렇게 돼. 되게 불편한 사람 만나면 오히려 더 막 그렇게 되잖아, 그거를.
맞아.
맞아.
아, 어색해지 보면 되는데. 안 돼. 그렇게. 맞아.
웃겨, 진짜.
생각해보면 나는 결혼식을 간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이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기억에 남는 근데, 예전이라도 결혼식이 있었어?
나는 아마 아무래도 뭐 동생이 결혼했을 때? 였던 것 같고. 근데 내 동생은 나이에 비해서 일찍 상당히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 만났던 나의 친척들은 나한테 뭔가 얘기를 전혀 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이제서 들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그냥 일반 하객으로 가는 결혼식은 아니다 보니까 뭘 입어야 될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어디선가 안담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거든. 결혼식이라는 그 형식을 비틀려고 하면 할수록 그 형식의 견고함이 오히려 잘 드러난다 이런 말을 했었어. 그래서 나도 좀 그때 이런 언어가 없었지만 그렇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수트를 입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바지 수트를 입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가족들한테도 하고 뭐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입 는다고 생각했을 때 또 그렇게 막 기분이 좋을 것 같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그냥 집에 있던 무슨 원피스에다가 그 액트업에서 만든 아마도 그 파란 그 분홍색 트라이앵글 분홍색 삼각형 배지 그거를 달고 갔거든.
오.
근데 아무도
나만 알아볼 아무도 수 있는 한방
나만 아는 그런 거였지. 근데 그냥 그러고 갔는데 가서 또 너무나 그런 정상성 사회에 막 소용돌이 웨딩홀 그런 장소여서 그냥 아무도 정신이 없고 뭐 거기서 또 막 어머니들이 또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그 내 동생이랑 결혼하는 분의 어머니하고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버지들만 지금 뭔가 한마디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머니들도 뭘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뭔가 그런 이야기할 그 찬스를 주지 않았거든. 뭐 아무튼 이런 많은 것들이 막 또 누군가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고 막 그 형식을 바꾸는 거에 또 굉장한 힘이 들고 막 이런 것들이 피곤해서 나는 그냥 또 멀찍이 나서 나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 손으로 내가 혼자 나 혼자 어떻게 하는지로는 균열조차 나지 않는 커다란을 인식하게 돼.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런 순간에 되게 그런 가족 행사나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퀴어 생활이나 퀴어 활동에서의 되게 최전선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생활 속에서 그럴 때 누군가는 진짜 파격적인 막 말도 안 되는 막 시뻘건 옷을 입고 와서 파격으로 승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의 성격에는 오히려 내가 그러면 주체자가 되리 내가 매니저가 되어서 하리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난 결혼한다면은 성당에서 그 오르간 반주가 있는 완전 초 전통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 뭔가 뒤틀고 싶지 않고 그냥 나만 다르고 다 패밀리어한 걸로 해가지고 나의 내가 쌓아온 결혼 노하우의 진수를 보여줘야지
정호는 최근에 결혼식 간 적 있어?
제일 최근에 간 거는 근처 동생분
3년 전에? 3년 전에?
코로나 전이네
코로나
아, 그게
중.
그렇게 됐어?
아, 중이었어?
3년 전이야.
그럼 아닌가?
미국에선 결혼식을 갈 일이 별로 없었나 봐.
네. 가긴 가본 적 있는데, 나의 가장 친한, 그러니까 예전에 한 7, 8년 전에, 갔고, 한 7년은 된 것 같네. 근데, 친한 친구들은 결혼을 안 해서, 나 되게 결혼식 많이 안 가본 것 같아. 총 10개도 안 가본 것 같아, 태어나서. 한 6개?
근데 재원 하객룩 되게 멋있었는데 예뻤는데 3년 전에 보여준 코발트색
맞아 그게 되게 약간 파란색 드레스인데 엄청 파래 진짜 약간 그 코발트
어두운
블루
어두운 데서 봐도 파래
그리고 그때 그 호양이 말한 약간 건축적인 디자인이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맞아. 약간 드레스 같지만 수트 같기도 한 묘한 그 중간적인 느낌이 있는.
근데 색깔이 진짜 예뻐.
다음에 한번 입고 만나거나 녹음하면.
그래, 우리 다 그러면 혜호 형도 방금 얘기한 뭐 그 배지를 입는다든지 뭐 그렇게 그래, 해서 그래. 모이는 것도 재밌을 듯. 저번 젠더 때 모습으로 만나기.
저번 젠더 때 모습. 그러네. 그 옷을 지금 입으면 또 그것도 재밌겠다.
어떤 느낌일까. 나는 막 대학교 1학년 때 입었던 옷 지금 입으면 어떤 느낌일까.
쉽지 않지.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입었던 옷들 말도 안 되는 옷들 많았는데 진짜.
그땐 시기도 좀 그랬어. 2006년 뭐.
그때는 아무도 옷 잘 입는 사람이 없었어. 전 세계적으로 다 이상했어.
그때는 특히 막 깔맞춤 이런 게 되게 유행하던 시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신발이랑 뭐 모자랑 그렇지. 깔맞춤 한다던가 이런 거.
그런 거 유행하고 다 이상한 거 써 있고 옷에 무조건.
맞아. 뭐가 많이 써 있었어.
기다.
근데 얘기하다가 보니까 요새 읽고 싶은 책이 생각났는데 이 책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생활 동반자법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이성의 결혼한 커플이 아닌 이상은 뭔가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동성인 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의 가족,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자신의 파트너를 입양을 한 성인 입양을 한 분들이 계시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케이스에 분이 쓰신 책이 책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를 들었거든. 팟캐스트 책이라웃에 저 소개를 해가지고 책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맞아
놀랐어.
그렇지.
그 책의 이름은 친구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은서란이라는 분이 쓰셨어.
그분들은 연인 관계가 아닌.
아니 내 생각에는 연인 관계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제목은 친구를 입양했습니다. 뭐 동거인이다 라고 밝히신 것 같아.
나는 되게 요즘에 어제도 그 뉴에이지라는 정치 스타트업 겸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캠페인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가족 구성권에 대한 생각이 요즘에 많아지고 다들 그렇듯 많아지고 있는데 동성혼이나 동성관계에서의 그런 것들은 당연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족처럼 경제권을 공유하면서 사는 거나 아니면 힘든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경우에 그렇게 반려인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가족 형태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 그런 것들이 같이 서포트가 돼야 더 필요할 텐데 가족. 왜냐면 이게 지금은 정답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성의 결혼을 통해서만 인정된다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성 또는 동성 결혼 이렇게 두 개로만 늘리는 것도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 말고 더 많은 선택지, 주관식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요새. 나도 사실 결혼하고 싶다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는 게 더 커가지고 계약서 쓰고 같이 계좌 그 통장 공유하면서 집 공유하면서 사는 방법은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국가를 건설을 좀 해보면 어때?
거제도에 땅을 좀 살 수 있을까?
거제도로
섬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왠지 섬이어야 돼. 섬이어야 돼. 약간 그 사이렌처럼 그런 섬에다가. 서로 입양을 할 순 없나?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서로 입양을. 그게 결혼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난 이제 곧 결혼식을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렇군.
재밌게 사진 찍고 오겠습니다.
벤저도 사진 찍히기를 바라며.
그러니까.
보내줄게.
좋아.
오늘 낮인 우리는 좋은 하루 되고 밤인 재원은 편안한 밤 되시옵소서. 되시옵소서.
되십시오. 되시옵소서. 마마. 그렇게 이메일을 끝내지.
그렇지. 그럼 재원이 편안한 밤 되시옵소서로 끝내면 어떨까?
네. 편안한 밤 되시옵소서. 안녕. 안녕히 계시옵소서. 웬만하면 할로해.